성깔 있는 진보 미디어 칼라 TV입니다.
진보란 파랑새처럼 무지개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란 슬픈 뉴스를 보며 가슴 아파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겪는 안타까운 일들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진보란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칼라TV는 우리 사회의 가장 치열한 현장으로 파고들어가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왔던 우리 시대 대표적인 진보 미디어 단체입니다. 2008년 촛불의 함성 한가운데서 태어난 칼라TV는 용산참사, 쌍용자동차파업, 희망버스, 생명버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펼쳐지는 촛불문화제 등 기존 언론들이 외면한 현장들을 영상으로 꾸준히 담아왔습니다. 진보가 과연 무엇인지는 쉽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진보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진보는 우리의 일상 속에, 사람이 있는 현장 속에 존재합니다. 칼라TV와 함께 현장을 담아낼 눈과 귀가 되어주실 후원 회원을 모집합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8224-01-04-0336-54입니다. 포털사이트나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칼라TV를 검색해주세요.
붉고도 은밀한 인문학 강의 5강 이시백 작가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학.
털부터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두 발이 좀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제가 김두식 선생님 책 얘기를 좀 먼저 모두에 드릴까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아이들이 참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 앞에서 못하고 엄마들끼리 만나면 야 우리 애 때문에 아주 그냥 미치겠어. 더 심한 경우에는 어떤 어머니는 우리 집에 괴물 하나가 있어 이렇게 이제 괴물이라고 지칭되는 그 아이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두식 선생님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에 보면 그런 귀절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죠. 아 우리 애 때문에 힘들어 아주 그냥 그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다른 어머니가 듣고 있다가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 사람은 누구나 평생에 일정한 양의 지랄을 부리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걸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랄 총량의 법칙 그 말이 참 기억에 남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일정한 정량, 지랄의 총, 정량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즘 말썽 부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있다면 그 자기의 정량을 찾아먹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청소년기에 그 자기의 정량을 안 찾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중에 지랄 정량을 찾아먹으면 더 골아파요. 요즘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예 학창시절에 담배 피다 선생님한테 끌려가고 뭐 쌈박질해가지고 불려가고 이런 건 괜찮은데 그때 자기 정량 안 찾아먹었다가 요새 보니까 뭐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성접대 뭐 막 이래가지고 그 뒤늦게 자기 정량을 찾아먹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아 맞다.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 원칙이 있듯이 사람도 일정한 털을 기를 정량을 가지고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머리를 갑자기 늦은 나이에 기르게 됐나 했더니 제가 머리를 정량을 못 찾아 먹었더라고요. 어려서는 이 중학교 학창시절에는 학교에서 살벌하게 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은 고등학교 졸업식을 안 갔어요. 이소 선생님 계신데 야단 맞을 일이지만 졸업식장을 내가 안 간 이유가 있어요. 그 한계길이라는 아주 수학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그분의 그 신념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졸업하는 제자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추억을 남겨준다고 바리깡을 들고 졸업식장에서 서서 머리를 마지막으로 깎아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을 들여서 기른 그 머리를 깎이기 싫어가지고 졸업식을 안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졸업을 했다. 해방이다. 마음껏 머리 기르겠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대학을 들어가지고 했더니 졸업증명서를 띄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졸업한 지 한 달 만에 그 뭡니까 수성동에 있는 모교를 찾아가서 졸업증명서를 띄워가지고 나오다가 종로경찰서에 끌려왔습니다. 머리 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붙들려가지고 뭡니까 파출소 거기 경찰들이 날 보더니 딱 그런 거예요. 갖고 나갈래? 여기서 살래? 딱 그래서 제가 그 독립군처럼 의연하게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쪽에서 손톱 깎던 높은 경찰이 저놈은 깎고 살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어딨어? 이게 선택사항인 줄 알았더니 이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이라고 깎고서 구류를 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깎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괘씸죄를 적용해가지고 나를 직접 그 종로경찰서에 옛날에는 군의 이발소가 있었어요. 거길 데리고 직접 데리고 가더니 이놈은 아주 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종이니까 아주 짧게 깎아주라고. 그러자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모든 이발사의 그 철천지 원수가 누구냐 했더니 이 장발족이더라고요. 완전히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난 듯이 가위를 절거렁거리면서 나타나 내 머리를 깎으려는데 그 바리깡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앞에서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어떻게 기른 머리인데 앞에서부터 이걸 깎으려고 해서 제가 그때 선생님들은 70년대 사신 선생님들 지금 뭐 우리 다 함께 축하할 70년대가 다시 왔습니다만 그 장발 쪽에 그 단속 기준이 있어요. 장발 쪽 단속할 때 기준. 그때 그 불법의 엄혹한 시절에도 규정은 있었어요. 앞머리는 1kg라도 괜찮아요. 이 귀가 안 보이면 걸리는 거예요. 귀가 안 보이면. 그래서 제가 이 원칙을 한창 따지는 건 순수한 청년 아닙니까? 규정대로 귀만 보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발사가. 그러더니 이 옆만 있는 힘을 다해서 바리깡을 해가지고 옆만 쫙 깎으니까 이 앞머리만 이렇게 남잖아요. 그 다음에 나한테 딱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앞머리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오기가 있어서 그대로 놔두세요. 그랬더니 이 옆만 쫙 퍼렇게 깎고 앞머리만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그래서 제가 그걸 하고 나와서 몇 달 동안 이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웃음을 사면서도 제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게 박수 받을 일이 아닌데 이게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왜 제가 버텼냐면 이 두발이라는 걸 길러 보니까요, 그 제일 안 자라는 부분이 앞머리예요. 옆머리는 금세 자라요. 그래서 옆머리는 좀만 있으면은 지금은 뭡니까 놀림을 받들고 눈총을 받겠지만은 이 옆머리는 금방 자라는데 앞머리를 깎이면은 이건 1년 2년 막 다시 길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우스운 머리로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절이 바뀌어서 한참 뒤에 보니까 그런 머리란 후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머리가 뭔가 했더니 그 펑크 머리래요. 펑크 머리 이렇게 닭뼈슬처럼 한 머리. 그게 제가 원조예요. 제가 닭뼈슬 머리의 원조.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그 이상한 머리를 감수하면서 1년을 버텼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상당히 그 히피처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랑스럽게 다니다가 경찰서에 영등포 경찰서에 제가 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너무나 기니까 이 사람들이 깎지도 않고 이건 무조건 그런데 저는 그때 피아노라는 거 있죠. 이소 선생님 전문이신데 이거 찍는 거 있잖아요. 이 범죄자들 그걸 제가 이 장발로 그래서 남들은 우리 이소 선생님 같은 분은 저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옥살이를 했지만 저는 이 머리 때문에 전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대한 원한이 맺히니까 뒤늦게. 이제라도 내가 세상 떠나기 전까지 한번 원 없이 내 정량의 머리를 길러보자 해서 지금 한 기른 지 한 2, 3년 됐는데요. 제가 공언하건대 제 정량을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를 겁니다. 그건 누구도 박정희 딸이든 누구든 내 머리에 대해서 이제 하면 저는 만약에 또 다른 그 아버지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또 한다면 저는 몽골로 귀화할 거예요. 이 나라에서 안 살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머리에 대해서 그 젊은이들이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소년들도 두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학교에서 갈등의 주요 요인이 학생 인권조례 여러 가지 체벌 문제 뜨거운 감자들이 있지만 이 촉발된 게 선생님하고 현장에서 학생들이 제일 불만 사항이나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두발입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 교육이 앞으로 발전한 속도는 귀 밑 2cm에서 귀 밑 5cm, 그 3cm가 늘어나는데 40년 걸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 그걸 제가 그 시속 몇 밀인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게 바로 우리 교육이 앞으로 그나마 발전한 속도가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안 싸운 건 아니죠. 정교조 선생님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싸웠지만 그게 완강하게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그 문제가 아이들 당사자가 자기들의 머리를 깎지 말라고 나섰던 게 거리로 나섰던 게 노컷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고교생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단 행동을 한 게 바로 두발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좋은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현장에다 얘기를 했죠. 학교에서 논의를 거쳐서 학생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학칙을 고쳐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좋아요. 학교 나름대로 학생, 선생님,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뭐 학칙을 바꿔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학생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교무실에 쫙 선생님들, 뭐 교장 선생님 다 모인 데다 학생 대표 부르는 게 누굴 불러요? 학생회장 부르잖아요. 그 범생이. 두발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애. 길르라고 해도 그냥 뭐 스포츠로 깎고 다니는 친구. 이런 친구 데려다가 의견을 수렴하니 이게 되냐 이거예요. 그 자리에는 제일 두발이 불량한 학생을 데려와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두발의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현장에서 이 많은 노력과 학생들이 거리에 나가서 그나마 지금처럼 많이 지금 완화가 됐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학교에 중학교에 그 강연을 하러 갔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하고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는데 그 여학생들이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술래가 쫓아오면. 근데 그 머리가 길더라고요. 나풀나풀하면서 뛰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때 머리 기르는 거에 반대할 때 제가 들었던 어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지금도 충격입니다. 여학생들 머리 기르게 하면 몸팔러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르게 해주면 안 된다. 근데 내가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하는 여자 중학생들 머리 그렇게 길게 기르고 나풀거리고 뛰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우리가 우려했던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동안 한 번도 그럴 기회를 주지도 않고 한 번도 그럴 자유를 주지도 않고 미리 해보기도 전에 속단하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게 아니냐.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학생인권조례 체벌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못하게 했죠.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랬더니 심지어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몽둥이를 집어던지면서 이제 애들도 마음대로 못 때리겠는데 난 안 가르쳐. 야 담배 펴. 난 뭐 몰라. 뭐 이런. 정말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교육의 현장이 아니죠. 이건 교육이 아니죠. 그런데 많은 문제가 체벌이 없어진 이후에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다가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방법을 썼더니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냐 그랬더니 때려도 말 안 듣던 애들이 이 방법을 썼더니 말 잘 듣더래요. 뭐냐 그랬더니 벌금제래요. 벌금. 지각 한 번 하면 1,000원. 공부 시간에 떠들면 500원. 그러니까 벌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랬더니 회초리로 맞아도 지각을 이렇게 잘 안 지키던 아이들이 벌금 내라 그랬더니 돈 앞에는 그렇게 무서워하더래요. 지각이 없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한 학기 동안에 모은 벌금을 방학하기 하루 전날 반 아이들이 다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고기 뷔페 이런 데 가서 먹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벌금을 내라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누가 지각하면 야 너 벌금 내 막 이렇게 전 학급 애들이 그러니까 막 길을 못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벌금 한번 누가 지각 한번 해가지고 벌금 낼 때마다가 모든 그 친구들이 기뻐하는 거. 아 이런 분위기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야 그 얘기도 참 좋은 방법이다. 몽둥이로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스티커 발급하듯이 벌금을 끊어가지고 하는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아이들이 벌 받는 것조차 돈으로 해결한다. 자, 이 말을 좀 더 뒤집으면은 돈 많은 아이와 돈 없는 아이가 벌 받는 것조차 빈부 차이가 벌어지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좋게 출발을 해도 돈이 들어가면은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부잣집 아이에게 지각 한 번 할 때 천 원씩 내는 천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심지어 그런 친구가 선생님에게 만 원 갖다 주고 선생님 나 지각 열 번 있어요. 앞으로 건들지 마세요. 이래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천 원 한 장도 어려운 집안에 아이가 있다면 그 친구는 정말 지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도 벌금이 없어서 못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으로 벌을 주는 행위 자체가 체벌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어찌다가 이런 대안이 벌금제가 나왔을까? 이걸 생각한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돈의 위력이 가장 노골화되고 전면화된 사회가 대한민국이 아니겠느냐. 예. 자, 그럼 한번 돌아볼까요? 제가 전철을 탔더니요. 전철에, 요즘은 안 보입니다만 제가 예전에 여자 사진이 문 이렇게 좌우로 열리는데 한쪽씩 여자 두 분의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분 사진은 약간 안 생기신 분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무슨 아이돌 가수나 연예인 사진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여자 사진을 붙였나 그랬더니 그 밑에 보니까 영어로 써 있더라고. Before, After.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성형수술한 거예요. 성형수술 선전하는 사진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나도 성형수술하고 싶어요. 나도 장동건처럼 되고 싶다 이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정말 우리가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에서 봤듯이 정말 예쁘지 않은 사람도 미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돈의 위력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복지를 얘기할 때 어떤 부르짖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것이 복지 대신에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대한민국이다. 예를 들자면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도 돈은 위력을 가지고 있다. 한번 볼까요? 한간에 떠돌 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예정 시간을 넘겼을 때 한간에 떠도는 대한민국 속설이 있어요. 뭡니까? 신사임당 그려진 지폐를 엄마 배 위에다 올려놓으면 아기가 금방 나온대요. 복중에 있는 엄마 뱃속에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부터가 돈의 위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입니다. 놀라운 신세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목욕탕에 가보셨죠? 사우나에 가보고 찜질방에 가보니까 어떤 아저씨 팬티를 보니까 지폐로 그려진 반스가 있어요. 이 돈 팬티. 내가 볼 때 이거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막 돈이 막 이렇게 막 만 원짜리가 얼마나 돈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팬티까지 돈 그림을 붙인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떨까요? 세상을 떠날 때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가 그거 아닙니까? 세상 떠날 때 자식들에게 뭐라도 좀 남겨주고 가야 속 마음 편하게 떠나지.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죽을 때 마음 편하게 떠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상조보험을 드러나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돈이 없으면 마음 편하게 죽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도 돈이 있어야 빨리 나오고 죽을 때도 돈이 있어야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 아니냐. 가장 돈이 노골화된 사회가 아니겠느냐. 돈은 과연 위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숫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앞자리에 앉으면은 질문을 잘 받아요. 우리 이혜정 선생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숫자가 어떤 숫자일까요? 이거 마치는 분은 제 신작 소설 따끈따끈한 나는 꽃도둑이다라는 작, 예, 7번. 이거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 3번, 3세번. 예, 아깝게도 정답자가 없네요.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숫자는 24입니다. 24시간 야식, 24시간 극장, 24시간 찜질방, 24시 뭐, 예. 대한민국 사람들은 잠을 안 자요. 예? 잠을 안 자. 그래서 지금 사양 산업이 뭡니까? 도둑들이 사업이 안 돼. 잠을 자야 도둑질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잠을 안 자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열받아서 가스관 타고 올라가다 걸리잖아. 그래서 요새 대한민국에 도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뭐로 전업했어요? 인터넷 사기. 이런 걸로 다 전업해. 그 사람들 살 길을 찾잖아요. 그래서 도둑들이 모여서 우리의 살 길은 뭐냐? 이 대한민국 국민은 잠을 안 잔다. 이게 야밤에 작업을 못해. 그래서 벤처로 시작한 게 인터넷 신종 그 해킹 뭐 이런 거. 얼마 줘요? 맘대로 해도 다 그냥 크게 해먹어도 다 북한에서 했다라니까 잡히지도 않고 얼마 좋은 사람입니까? 이게 정말 좋은 전도 유망한 대한민국은 왜 그렇게 잠을 안 자게 됐을까? 이게 비극이다 이거예요. 외국에서 살다 온 분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돈만 있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거기에 좋을 건 있어요? 돈만 있다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잠 안 자는 거예요. 김밥 나라 하는 분, 치킨집 하는 분, 이런 분들은 잠 안 자고 싶겠습니까? 그분들을 옆집에서 배달을 새벽 2시에도 하니까 우리 집만 안 한다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은 정말 불쌍한 자영업. 새벽 2시건 전화 한 통만 걸면은 쏜살같이 달려와서 피자, 찜닭, 뭐 뭐든지 다 배달 가능하잖아요. 외국이요? 초저녁 8시만 되면 모든 가게가 문 닫는 나라. 어느 나라? 호주입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어떤 가게든 저녁 8시나 6시가 되면 문 닫아요. 왜? 그 사회에서는 내가 김밥 장사라든 통닭 장사라든 저녁은 가족과 먹어야 된다는 게 딱 사회적인 룰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을 과감하게 타파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한국 이민자입니다. 이 사람들 잠을 안 자요, 또. 그래가지고 호주에서 지금 호주 사람들도 할 수 없이 10시까지 영업을 하게 됐어요. 예, 이러한 것들이 바깥으로까지 나오고 있어요. 바깥으로 이 세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은 위력이 있고 잠도 안 자게 하고 이러한 사회에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돈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보다 자본주의에 또한 마르크스에게 충격을 줘서 막시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태동하게 했던 본산인 영국에서 자본의 힘은 위력을 우리보다 더 빨리 알게 된 겁니다. 그 자본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걸 정치에다 적용한 게 바로 대처입니다. 대처수상. 제가 여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여자들이 더 무서워요. 이 영국의 노동자나 노조들은 탄탄하기로 수백 년간의 전통과 그 대우를 갖춘 진영이었어요. 대처 때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영화가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는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를 생각 없이 바라볼 때는 천재적인 무용, 천재적인 춤에 가진 한 소년에 대해만 집중하지만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배경, 자식의 재능을 살려주지 못하는 탄광 노동자인 아버지, 그래서 파업 중인 그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자식에게 춤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대우에서 이탈해서 동지들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탄광 노동자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다. 그 영화가 나온 시기가 바로 대처 때입니다. 그 대처는 전에 같은 방법으로 쓴 게 아니라 돈으로써 노동자와 노조를 붕괴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그걸 본따서 만든 게 철저히 흉내낸 게 MB 정부가 했죠. 그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이 군부 출신들은 잡아다가 남영동, 뭐 고문, 옥살이 이런 걸로 했는데 굴복하지 않으니까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서 사식 넣어주고 가족들 돌봐주고 굴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압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압류. 자, 하루에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거리에서 농성을 하니까 자기들 회사 앞에서 농성할 때마다 벌금을 하루에 몇백만 원씩 먹이는 거예요. 먹여봐야는 아무것도 없다. 마음대로 먹여라. 그래서 뭐 1억도 되고 몇천만 원도 되고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옥에 가도 이렇게 또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아파트를 압류해버린 거예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날 잡아다 옥에 가둔다면 옥살이하고 나오겠는데 감당할 수 없는 벌금을 부과해서 그것도 내 아파트가 아니라 내가 전세 빼기 없고 아무것도 잡힐 게 없으니까 며느리가 학습지 선생님으로 길거리에 나가 있는 것도 마뜩 차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까지 내 며느리 때문에 압류를 당할 때 그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3,000명, 4,000명으로 출발했던 재능교육의 노동자들이 지금 몇 명 남았어요?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20명? 30명? 그 이탈한 분들을 우린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돈으로 누르고 돈으로 야비하게 잡고 그분이 안 되면 주변 사람을 압류하고 소송하고 빼앗고 처분한다면은 3,000명 아니라 저는 20명 남은 것도 정말 대단하다.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돈의 위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야비함이고 그러한 경쟁적 이러한 횡포 이런 것들이 돈을 앞세운 노골적인 폭력이 바로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사회가 돈으로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돈으로 더럽혀졌다 합시다. 그럼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그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벌더라도 내가 부자가 되는 것에 만족한다는 설문조사에서 세계에서 1위의 높은 지지를 낸 게 대한민국 청소년들. 돈의 위력을 어려서부터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라도 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미래의 우리를 사회를 이끌어나갈 아이라는 점은 대단히 위험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일까지 하냐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일조차 돈으로 사서 남에게 시키는 겁니다. 똥파리라는 영화를 본 똥파리라는 영화에 보면 용역깡패가 나옵니다. 용역깡패의 부모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역깡패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가정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역깡패의 가정치고 잘 사는 가정은 없어요.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의 부모들이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자면 포장마차 불법으로 하는 그 포장마차 하는 아줌마를 철거하는데 부자들이 나서서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힌다는 거죠. 돈 몇 푼 줘서 역시 없는 집 아이들을 동원해서 없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싸우게 만드는 것. 이것도 돈으로 한다는 거죠. 이것은 가장 야비한 짓이고 가장 더러운 짓이다. 우리가 용산의 그 참극을 돌아볼 때 거기에서 불 속에서 죽어간 그 사람들 왜 그랬습니까? 없기 때문에. 내 모든 재산을 내 아는 사람의 빚까지 끌어다 대서 했던 상가에서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으라는 말과 같았기 때문에 버텼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과 사이좋게 물대포를 쐈던 용역깡패 그 사람도 없는 집안이에요. 제가 이번 신작소설 자꾸 광고해도 되나요? 이거 걸리네. 거기에 바로 그 지점을 썼어요. 자기 아버지가 저 솜사탕 장사인데 여의도에 꽃 파는 데 가서 하는데 그 철거반이 나왔는데 딱 만난 게 누굴 만났어요? 자식하고 만난 거. 그럴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참극이에요. 용역깡패로 알바 나갔다가 포장마차 하는 자기 아버지 술에 그 발로 차가지고 그러다가 마주칠 수 있는 사이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유주의를 두 손 벌려서 받아들였던 우리 사회의 결과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참극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돈의 위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문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저는 제가 전에도 가까운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문학가가 되려는 생각이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저는 꿈이 화가였어요. 화가. 우리 저 뒤에도 선생님 두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 선생님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화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중학교에 가서 첫 수업, 미술 수업을 너무나 가슴 설레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릴리프 수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릴리프. 알루미늄판을 구겨가지고 우그려가지고 거기에다 석고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부조를 만드는 건데요. 재밌잖아요. 문제는 준비물을 사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돈 주세요. 왜? 릴리프 하게. 무슨 푸? 릴리프. 그랬더니 어른들 다 그랬잖아요. 다음에 줄게. 그 다음이 어디 있어요? 다음이. 그래서 미술 선생님한테 가서 다음에 가져오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미술 선생님이 조남도 생각나는데 그 아주 멋쟁이셨어요. 검은 와이셔츠에 하얀 넥타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이린이고 한 분은 정린이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성함이 같으셨는데 그 한 선생님이 회초리를 절 때려줬으면 저는 화가가 됐을지 몰라요. 근데 준비물 안 해온 애들 나오라 그러더니 회초리로 때려주신 게 아니라 조용히 손가락으로 복도를 가르치더라고요. 복도로 내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복도로 나와서 다른 친구들은 뭐 이제 뭐 거기서 짤짤이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나 설레었던 미술의 첫 시간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도에서 보면 유리창이 있는데요. 제가 까치발을 띄고 이렇게 미술 수업을 들었더니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저 반대편 벽 보고 후로 앉아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몇 번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꿈이 상실되더라고요. 꿈이. 그래서 저는 근데 꿈이 없어도 육체는 크더라고요. 제가 중3 때 키예요. 육체는 큰 육체적으로는 큰데 꿈이 없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 뭡니까? 이 깡패 같은 짓. 그래가지고 제가 꿈이 없이 덩치만 커져가지고 쌈박질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많이 붙들려간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받을 때 반성문이라는 걸 쓰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성문을 일찌감치 썼는데 그땐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쓰게 해요. 엎드려서. 그래서 쓰면은 그때는 선생님들이 무서우니까 이렇게 옆을 쳐다볼 수도 없고 이렇게 앞만 보고 딱 육사처럼 서 있으면 저쪽부터 선생님들이 이걸 검사하시잖아요. 이렇게 이걸 반성문이라고 썼어? 빡! 그러면 이렇게 일렬로 한 명씩 서 있는데 이렇게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막 뻑! 윽! 막 이래. 근데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맞을 때 안 무서운데 그 막 소리 막 들리고 막 쫙, 쫙, 윽! 막 이런. 근데 그 소리가 점점 다가오는데 제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딱 보더니 그 선생님이 딱 보더니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자식이 반성문 하나 잘 써. 너 저쪽에 가 있어. 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 아, 글이라는 게 이렇게 생사를 좌우하는구나. 이게 글을, 나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글을 왜 잘 써야 되나 몰랐는데, 아, 글을 잘 쓰면 이렇게 죽을 길도, 맞을 길도 면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걸렸을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예, 선생님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게 막 썼죠. 그랬더니, 얼마 안 지나서 선생님 학교에서 제가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저놈은 말썽은 부리지만은 글은 잘 쓴다. 그 소문을 어떤 도덕 선생님이 들으셨나 봐요. 우리 존경하는 김보경 선생님. 제가 존함을 안 했습니다. 그 선생님, 도덕 선생님이 제가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근데 그 도덕 시간에 이렇게 학습 활동해가지고 자기 발표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이렇게, 뭡니까? 칠판에다 써놓고 자기가 발표하는데 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을 시켰는데 그 선생님이 나를 딱 시키는 거예요. 느닷없이. 야, 너 나와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걸 끄적끄적 썼더니 선생님 무릎에다 저를 앉혀놓더니 뒤통수를 쓰다듬어주면서 야, 너 글 잘 쓴다. 근데 그때 몰랐어요. 근데 고3이 됐잖아요, 제가. 제가 가슴 아픈 얘기 드릴게요. 하나 더. 그래서 제가 남들은 작가들 된 친구들 얘기 보면 전부 문예반이고 뭐 학원지에 시발표했다 그러는데 저는 학원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못된 짓만 했는데 선배 하나가 제가 글 잘 쓴다는 걸 알고서 저한테 와가지고 문학의 밤을 나가라고. 그래서 나 그걸 뭔데요? 그랬더니 거기 가면 예쁜 여자애들이 많다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문학의 밤 연습하러 딱 나가서 문예반에 모였는데 문예반 지도 선생님이 정봉익 선생님이십니다. 그 선생님이 날 딱 보더니 저 양아치는 여기 왜 왔어? 아, 그때 상처받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나를 데리고 온 선배가 부랴부랴 선생님, 제가 쓴 시를 보여준 거예요. 뭐, 하여간 백설, 뭐, 이게, 눈을 갖다 소녀에다 비유해서 쓴 건데, 끄적끄적 쓴 건데, 그걸 딱 보더니, 나한테 하는 첫마디가 뭐냐. 너 이거 어디서 베꼈어? 제가 만약에 꿈이 문학 작가였다면 엄청 상처받았을 거예요. 근데 별로 상처 안 받았어. 나는 작가 될 생각도 없고, 다만 그 미술 시간의 상처는 상처였어요. 그건 정말 지워지지 않는 상처인데 제가 그 상처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고3 때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홍대 미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뭐 아그리빠 막 이런 걸 그려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석고 구경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됐으니까 포기했어요. 또 어딜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뒤통수의 느낌이 딱 살아나는 거야. 나 글 잘 쓴다고 도덕 선생님이 쓰다듬어 주셨던 그 손길이 왜 그땐 생각 안 나고 그때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났나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칭찬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손길의 기억대로 글 쓰는 대로 가자 해서 제가 중대 문창과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작가가 되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문학이라고 하는 걸 거창하게 뭐 감동 주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좀 안 맞을까 예, 좀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학에 대해서 드릴 말씀도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요. 예. 근데 한 가지 더 붙여서 이게 올 수 있는 거군요. 저 이게 멀어서 계속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편하네. 아, 좋으네. 근데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요. 예, 상처를 받으면은 그게 그때는 모르고 다 낫는 줄 알았는데 안 낫더라고요. 저는 그걸 경험한 게 뭐였냐면 제가 그래가지고 집이 어려웠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래서 제가 작가 할 마음 전혀 없었고요. 그것보다 더 하기 싫었던 거는 교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교사를 시작을 해서 2년만 딱 하려고 집에 빚 좀 갚아드리고 이러려고 했는데 그 후배들이 제가 교사 2년 하려고 했던 게 한 10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이 들어왔어요. 같은 대학 후배가 미술 선생님으로. 근데 이 친구가 미술 시간에 학생들 작품을 강당에다 쫙 모아놓고 전시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 무심코 그냥 구경했어요. 하다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이소 선생님 책 속에도 나오지만 내가 볼 땐 쟤는 쉽게 말하면 쟤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던 애예요. 맨날 엎드려만 자고 교과서에 침자고로 팅팅 교과서 불고 막 그래서 걱정하던 애. 쟤는 아무것도 정말 야단치일 수도 없는 그렇게 쟤는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나 그렇게 한글도 모르고 그러던 애인데 그 아이가 비누를 깎아서 만든 조각이 있어요. 어, 이게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쭉 돌아보고 내가 공부 말썽쟁이 공부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보고서 돌아나오는데 그 후배 미술 선생님 그 아이들을 지도한 선생님을 딱 보니까 두 가지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저도 모르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 같은 선생님을 미술 선생님을 만났으면 내 인생이 전혀 다른 데로 갔을 거 내가 꿈은 하고 싶었던 꿈을 이뤘을 텐데 이런 생각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아, 내가 왜 그런 선생님을 그때 만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을까? 또 하나는 부러움입니다. 부러움. 정말 강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 뛰어난 재능을 찾아낸 그 후배가 너무나 고맙고 또 하나는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후배 손을 꼭 잡으면서 너 정말 고맙다. 왜 감사했냐면 그 아이들을 잘 지도해서 그 재능을 찾아낸 것도 감동했지만 나한테 더 깊은 충격 감동을 준 건 내가 왜 울면서 손을 잡았냐면 준비물이 싼 거였어요. 감자를 깎고 집에서 쓰는 빨래비누를 깎고 그 정도면 나도 복도로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준비물 비싼 거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문학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저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는 이야기다. 자기의 사는 얘기인데 우리 사람이 사는 이야기를 왜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글로 써야 되는가? 제가 어떤 경우에 그 주부님들하고 글쓰기 공부를 같이 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막 웃으시면서 쓰는데 이제 다 쓰면은 그 글을 읽잖아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10명 중에 9명이 울더라고요. 근데 울 일도 안 해요, 내용이. 근데 울더라고요. 그래서 난 처음엔 이게 이상했어요. 왜 그랬나? 근데 바로 그게 글의 힘이에요. 글이란 무엇이냐? 자기가 먹고 사는데 정신없이 사느냐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자기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문자화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달렸던 그러한 삶을 뒤돌아보게 하고 또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지점이 문학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우리는 조세희 선생님의 난소공이라는 작품의 하나의 우화로 등장합니다. 굴뚝 청소하는 아이. 그 선생님이 써먹으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창작품은 아니고요. 굴뚝 청소부가 둘이 있는데 한 친구는 얼굴이 깨끗하고 한 친구는 까매요. 그럼 당연히 누가 세수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까만 친구가 해야 되는데 까만 친구는 안 해요. 얼굴이 깨끗한 친구만 계속한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은 자기 삶을 자기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자기 삶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객관화된 상대방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자기 삶을 내가 제대로 사나 안 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이 바로 문학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 우리들의 삶을 자기가 글로 쓰는 것도 하나의 작업이지만 왜 우리가 소설을 읽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 얼굴을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객관적으로 조응하게 된 겁니다. 왜 굴뚝 청소부가 깨끗한 얼굴은 계속 세수합니까? 내 얼굴을 못 보니까 상대 얼굴을 보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까말까 봐 계속 씻고 이 얼굴이 시커먼 친구는 상대방 얼굴을 보니까 하얗고 깨끗하니까 아, 내 얼굴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닦는다. 그런데 그 난소공에서 조세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상대방을 보면서 바라다 보는 것은 내 얼굴이 아니다. 그리고 굴뚝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더러울 수 있느냐. 둘 다 더러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런 환시, 내 삶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강을 사이에다 놓고 강의 이편에 내가 있는데 저쪽에 있는 꽃이 피고 이쪽은 상막할 때 상대편 강 건너의 풍경을 보면서 계절을 파악하는 그러한 너구리와 같은 거죠.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난소공을 읽기 전에 굴뚝 청소부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흔히 말씀하시는 중에 응달너구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응달너구리처럼 뭐 이래 막. 그래서 응달너구리가 뭐예요? 그랬더니 응달너구리가 뭐냐면 산을 두 산을 이렇게 마주보는 산이 있는데요. 한 너구리는 응달 쪽에 살고 한 너구리는 양달 쪽에 사는 거예요. 양지 쪽에. 그래서 겨울잠을 자다가 봄이 왔는가를 어떻게 하냐면 응달 쪽에 있는 너구리는 건너편을 보니까 양지가 따뜻한 거예요. 꽃도 피고. 그러니까 이제 봄이 왔나 보다 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양지 쪽에 있는 너구리는 응달 쪽을 보니까 아직도 겨울이야.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계속 굴 속에서 있다 굶어 죽었다 이거야. 이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삶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상대방 강 건너편을 보면서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사회의 계급적 배반이다. 이게 제가 요즘 작업하고 있는 문학의 화두입니다. 제가 농촌소설 한 세 개 썼고 그 다음에 교육소설 하나 썼고 이번에 청계천 노점상들 얘기를 썼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썼냐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계급의 배반이에요. 우리 사회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없는 사람일수록 있는 사람들을 표를 던져줘요. 여기서 나온 용어가 뭡니까? 강남 좌파 노숙 우파. 노숙자들이 더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들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고여 우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기들을 용병처럼 팔아가지고 월남이라고 엉뚱한 땅에 보내가지고 54달러 받았습니다. 그때 5만 원 받았어요. 그때 한 달 미군한테 우리 군인들이 받던 봉급. 그게 미군들 군견 이 고깃값보다 훨씬 쌌어요. 그거 받으면서 팔려나가지고 고엽제를 뿌렸는데 우방이라고 하는 연합군 쪽에 연락도 안 해줘가지고 우리 한국군들이 모기약이라고 부르짖으면서 고엽제만 뿌리면 우통 벗고 나와서 닦았잖아요. 그거 맞으면서. 그러면 당연히 내가 그래가지고 후유증이 있다면 당연히 분노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연합군에게 우방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독성에 관한 공여업제를 뿌리면서 해독을 말해주지 않은 미군, 미국, 또 그것을 알았을 파월 주한 사령관, 그걸 당연히 보냈던 박정희, 이런 자들에 대해 분노를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시청에 가끔 모여서 한 손에 뭘 흔들어요? 성조기를 흔들잖아요. 성조기. 이게 계급의 배반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있는 이쪽에 참혹한 강 응가를 보는 게 아니라 건너편의 본풍경, 양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서도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술만 먹으면 자식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아버지처럼 되지 마라. 노동자가 노동자를 경멸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노동자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돈 벌어서 노동자를 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에서 누가 노동자, 그 노동자들을 존경하겠습니까? 아버지 노동자가 자기 자식에게 올바른 인식이 있다면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노동자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야 제대로 된 노동자입니다. 이런 노동자만 있다면 울산에서 노동자 대표 누가 나와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없느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 작은 아버지는 평생 아파트 경비, 방범 대응 이렇게 지질하게 살았는데 말만 나오면 왜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찬양하는가? 이런 것들이 제 가족사부터 왜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있다가도 나만 가면은 채널 조선을 틀어놓고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자극하느냐 이거. 나 이런 것들이 그럼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부유한 계층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냐? 이긴 개뿔이 있습니까? 에? 아무것도 없는. 에? 저는 그게 의문이 있었어요. 왜 이것이 바로 응달라고. 사람은 자기의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라보는 강 건너를 믿는 거예요. 없는 사람일수록 부자를 믿어요. 부자를 지지하는 겁니다. 내가 개뿔도 없으면 이명박같이 저 엄청난 무슨 짓을 해서 저 돈을 벌었는가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의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자들. 사람을 혼미하게 해서 내가 누구 편인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야생 코끼리를 사냥하러 갈 때 뭘 타고 나갑니까? 야생에 있는 코끼리를 잡으러 갈 때 길들인 코끼리를 타고 가는 거예요. 과거에 지리산에서 빨치산 잡으러 갈 때 누구 앞세워서 갔어요? 변절한 빨치산을 앞세우는 거예요. 노동자 잡을 때 누구를 앞세웁니까? 노동 운동한 사람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 창조 컨설팅이니 이런 자들은 분명히 조사해보면 노동 운동한 사람들. 이 계급의 배반. 이런 것들을 뼈 아프게 객관적으로 담아내야 되는 게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고 불편하게 만들고 홍세아 선생님이 제가 옛날에 쓴 글을 읽으시고 주신 추천글이 불편하게 만든다. 불편. 왜 다 지나가고 이제 해결된 70년대 얘기를 자꾸 끌어내느냐. 저도 끌어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앞으로 나가고 싶고 요새 잘 나간다는 모더니스트도 되고 싶고 전위적인 글도 쓰고 싶고 제가 보순이와 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종근 기자가 쓴 글입니다. 보스니아에서 일어난 그 참극.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농사를 지을 때 품앗이도 하고 산 넘어 그 마을에 한쪽은 이슬람교도고 한쪽은 기독교 교인 카톨릭이지만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한 나라로서 사이좋게 살았던 거죠. 근데 연방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산놈에 가서 삽 좀 빌려줘. 우리 밭 좀 같이 갈아줘. 이러던 사람들이 서로 총질을 하면서 싸우는데 하루 한순간에 사람을 잡아다가 그 기록을 보세요. 사람을 잡아다가 어제까지 내 이웃이었던 그 사람의 항문에다 나무 말뚝을 박습니다. 한 번에 꽂아서 죽이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말뚝이 척추를 통과해서 목 뒤로 뚫고 나올 때까지 살려두는 게 기술이래요. 그 꼬챙이에 끼워서 십자가처럼 매달아 놓은 게 바로 보스니아 내전입니다. 그 길을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중세시대 얘기냐 아니면 고대시대의 이야기냐. 가장 문명의 중심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그것도 현대에 지금으로부터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이런 일이란 이 말은 뭡니까? 역사라는 건 외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해결된 거. 그래서 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보스니아에서 왜 이런 참극이 일어나느냐? 문명사회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느냐? 했더니 과거에 그렇게 당했어요. 세르비아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보스니아. 이번에 거꾸로 역전해서 똑같이 갚은 거예요. 150년 전에 당한 일을 그 나라가 유고 연방으로 한 나라가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광주항쟁 상처를 어떻게 얼버무렸어요? 지나간 일은 돌아보지 말고 국민화. 이렇게 얼버무리고 보상해주고 이렇게 되면 다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보스니아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위기가 와서 갈라지니까 그 150년 전에 자기들이 당했던 외상값을 피 묻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상태로 가면 광주에서 당한 그 피값이 보스니아처럼 돌아오리라고 보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분열돼서 서로가 보스니아처럼 이웃의 학문에다 나무 말뚝을 박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얼버무리고 덮지 말자는 거죠. 있는 그대로 펼쳐놓고 부족하다면 돌아봐야 된다. 돌아봐야 한다. 우리 사회가 급속 발전하면서 너무 돌아보기에 대해서 급급 너무 방관했다. 친일 문제 못했죠. 6.25 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희생된 보도연맹 문제, 4.3 문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간이 해결하면 덮어놓으면 넘어가겠지. 그럴 때 보스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 역사에는 무임승차가 없다. 외상이 없다. 그냥 넘어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불편하더라도 끄집어내서 그 상처를 드러내고 피 묻은 진실을 펼쳐내야 되는 게 문학이 아니냐. 작가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도 아니래요. 꽤 됐습니다. 맥도날드 할머니라는 분이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지점이 저는 놀라웠습니다. 많은 매체들은 그분이 이대 나왔다. 아니다. 외대 영문과 나왔다. 외무부에서 고위직 공무원이었다. 뭐 이런 데만 급급하지. 그 사람이 지금 노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대를 나오고 외대 영문과를 나오고 외무부에 고위공무원으로 있던 분조차 노숙인이 되는 사회다. 그럼 고졸 출신은 어떻게 됐냐. 그거보다 더 쉽게 더 끔찍하게 전락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사회다. 극적으로,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잘 되고 있는 영업이 있죠. 뭡니까? 아웃도어와 간판집입니다. 자영업이 비율이 OECD 국가 산업 대비 5%입니다. 일본이 좀 높아요. 16%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영업이 너무 많다. 김밥 나라, 뭐 노래방, 당구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영업이죠. 이런 거 가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우리나라 몇 퍼센트요? 34%. 이렇게 과도하게 있기 때문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새벽 2시에도 전화를 받으면 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10명 중에 9이 망해야 하나가 대박을 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자영업이라고 하는 참극은 무엇입니까? 자영업은 왜 34%처럼 과도하게 우리 사회는 많아졌습니까? 기업이 무책임하게 구조조정해서 퇴직금 몇 푼 줘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럼 퇴직금 가지고 차리는 게 뭐예요? 아직 다리는 힘은 있는데 40대에 쫓겨나, 50대에 쫓겨나.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모자르면 친척 돈 꼬가지고 당구장도 하고 노래방도 하고 PC방도 하고 김밥나라도 하고 이렇게 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필연적으로 망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비극은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망하면은 곧바로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탓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 3시까지 영업했는데 2시까지만 했다. 내가 게을렀다. 내 김밥이 좀 맛이 없었다. 음식 솜씨가 없었다. 서비스가 부족했다. 이렇게 자기 탓을 해서 망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는 새벽 3시가 아니라 4시까지 아예 철야로 일을 해도 10개 당구장 중에 9개 망해야 되고 10개 PC방 중에 9개는 망해야 하나가 사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응당 망한 사람들,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노해야 돼요. 무책임하게 구조조정을 빌미로 해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쫓아내는 기업, 그 기업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정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잖아요. 천만의 말씀. 다시 한번 내 소설, 제 소설에 보십시오. 그 자영업자들의 계급 배반이 그대로 나옵니다. 길거리에서 노동자들 데모할 때마다 제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게 누구야? 김밥나라 주인 아줌마야. 저것들 때문에 장사한대. 저것들이 이러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맨날 머리에 띠두르고 파업만 하고 배지를 한 사흘쯤 굶겨야 돼. 그러면서 자기는 노동자라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왜? 알바 아줌마 두고 있으니까 사장이잖아요. 경영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사용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상류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자영업자들이 대단히 하층민이고 어려운 정말 기반이 약한 계급이면서도 이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있는 강 건너의 응달러구리.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유주의 경쟁에서 과도하게 그것을 방관하게 되고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비판해야 될 언론조차 예능 프로그램에도 그걸 적용해서 툭하면 경쟁시키는 서바이벌이니 나가순이 이래가지고 쌈시키고 거기서 1등한 사람만 살아남고 승자 독식 이러한 구도들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있다는 거죠. 죽음의 선착순.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경쟁을 거쳐서 교육의 승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울대 합격한 학생 아닙니까? 근데 서울대생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 있는 교수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괴로워요. 가서 호소하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러면 되냐고요 이게. 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사전에 나 그분하고 불만은 없는데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지만 제대로 된 교수라면 내가 좌절하고 내가 힘드는 건 내 잘못만이 아니다. 취업이 안 되는 거, 서울대에 나와서도 취업 안 되는 거 문제 있다. 이런 문제는 사회의 정책이라든가 정부의 취업 정책이 잘못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싸워라. 이게 제대로 된 스승이에요. 아파? 아프면 분노해. 너를 아프게 한 자들을 찾아서 싸워. 이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다. 청춘 때는 다 아픈 거야. 다 참어.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번엔 또 뭐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돼? 내가 보니까 삼성 이건희 아들은 한 번도 안 흔들리고도 잘만 어른이 되더라고. 이런 식으로 힐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위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치유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힐링이 아니라 진정으로 위로받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싸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문학이 해야 될 영역이 아니냐. 신자유주의라는 말 제가 문학에도 적용을 한다면 시간이 제가 없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자유. 근데 그 자유가 있는 힘을 다해서 힘 가진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폭력이라면 폭력의 자유라면 대단히 위험한 말이죠. 용어의 뒤에 숨어 있는 또 다른 폭력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거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내버려둬라. 국가는 뒤로 물러서라. 심판 필요 없다. 우리끼리 하겠다. 예를 들자면 돈 놓고 돈 먹기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도박에도 룰이 있잖아요. 도박쟁이들의 최 마지막 가는 데가 경마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마장 가는 길이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근데 그 경마에도 핸디캡을 주잖아요. 승률이 높은 말에게는 무게를 무겁게 해서 좀 이기기 어렵게 만들잖아요. 도박에도. 그런데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핸디캡이라는 것조차 부당하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초등학생과 격투기 아저씨하고 링 위에서 그대로 1대1로 싸우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있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꿈꾸는 로망이에요. 누구도 간섭하지 않게 그냥 저 밀림의 정글처럼 그냥 사자가 뭐 들쏘 잡아먹든 말든 내버려 힘과 힘으로 승부하도록 복지니 세금이니 뭐 규제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자유롭게 내버려둬라. 이런 자유라면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유라는 말에 환상에 빠집니다. 신자유주의. 이 과도한 이러한 것들로부터 태생한 것이 문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아까 제가 모두의 돈의 위력을 말씀드린 겁니다. 돈의 위력이 팽배한 우리 사회이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대단히 불행한 사회다. 그건 끔찍한 사회다.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그것만은 돈으로 할 수 없다. 이런 게 좀 남아져 있는 사회가 좀 돼야 건강한 사회가 아니겠나. 한번 꼽아보자고요. 대한민국에서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 뭐가 있을까요? 남의 장기까지 뛰어다가 오래 살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신앙? 종교. 종교 얼마 거룩한 가치입니까? 돈만 있어 보세요. 요새는 신도들도 큰 교회만 가는 거예요. 돈 많은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 큰 교회 가야 좀 덜 뜯어낸대요. 막 개척교회 가면 막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많이 뜯기기 때문에 안 간대요. 자, 이런 돈, 교회조차도 대형교회가 점점 커지고 이마트 하나가 들어오면 동네의 사방 심리의 슈퍼가 다 망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 들어오면 그 동네 조그만 교회들이 다 망한대요. 이러한 시장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그렇다면 종교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문학 정도는 좀 남아줘야 되지 않을까? 문학 정도는 좀 돈으로 마음대로 되는 천만의 말씀, 가장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잖아요. 돈이 되는 거라면 적어도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출판사면 아 그쪽은 무슨 역사 소설 주로 내는데 아 이 무슨 출판사면 주로 통속 소설 많이 내는데 이런 경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완득이 하나 왔더니까 지금 모든 출판사가 다 뭐예요? 청소년 소설 장사가 된. 뭐 힐링 이게 된다 그러니까 전부 힐링 이렇게. 돈 되는 것 쪽에 민감하게 따라 움직이는 게 문학이라면 이건 문학이 아니다. 적어도 책방에 갔을 때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을 때 그 문학 자체도 건강히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힐링 장사 된다면 모든 출판사 힐링 책만 내면 난 힐링이 아니라 분노하고 싶어 그런 사람은 읽을 책이 없는 거죠.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게 바로 마르쿠제가 얘기한 후기산업사의 증표 중에 뭡니까? 자본주의의 하나의 약점이 뭐예요? 자본주의가 폭력을 가지고 있게 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선 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 이게 맞는 원론이에요. 거꾸로 공급이 수요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맞잖아요. 공급이 수요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중문화에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보기 싫은데도 김길인가요? 요새? 그 코미디언. 김길이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땐 그 사람 별로 잘 안 생겼거든요. 근데 TV에서 계속 그 사람 보여주면요.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공급을 많이 하면 수요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좀 험악하게 생긴 못생겼지만 저도 계속 텔레비에서 매일 나보고 막 나 나올 때마다 그 박수부대 동호회에서 막 비명 지르게 하고 그러면요. 막 여자 막 기절하게 하고 그러면 저 한 달 안에 저도 장동건 등가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공급이 수요를 만드는 거죠. 거꾸로. 출판사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독자들이 뭘 원했느냐. 아, 독자들이 요즘 어떤 뭐 너무 힘드니까 좀 종교적인 분위기에 기댈 수 있는 책을 좀 많이 원한다. 이런 수요가 공급을 끌어내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출판사들이 대중문화에서 아이돌을 동원해서 이 대중문화를 만들어가는 방식과 똑같은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이돌을 키우는 데서는 스스로 어떤 아이돌이 인기가 정점에 이를 때 인기가 없을 때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정점에 있을 때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자전거 페달을 계속 돌려야 쓰러지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자본주의의 하나의 구도입니다. 페달을 막 굴리기 위해서. 그래서 쉽게 버리고 쉽게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스스로가 공급을 해서 수요를 만들어내는 단적인 게 선생님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 고장나서 바꾼 분 별로 없어요. 쓰다가 뭐가 안 돼서 바꾼 게 아니에요. 내가 최신 좋은 거라고 해서 사서 썼는데 좀 있으면 새로운 공급이 나와. 그럼 이건 저절로 갖고 다니기가 부끄러워져. 촌스러워져. 그 다음에 뭐 2G 이런 건 서비스도 잘 안 하려고 그래. 이렇게 공급으로 소비를 자극하고 수요를 만들어나는 이게 자본주의의 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를 부추겨야 자본이라는 자전거가 안 쓰러지니까 소비를 부추기고 소비를 부추기려면 뭘 해야 돼요? 욕망을 자극해야 되잖아요. 욕망을 만드는 근데 그 짓을 문학이 한다? 새로운 독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욕망을 자극을 집어넣는다? 이건 문학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자본적 어떤 시장적 그런 상술이지 이게 작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을 때 제 머리에 떠오른 건 문학의 대안과 활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모임에 있다. 문화 다양성. 다양성이 없으면 문학은 존립할 수 없다. 예술이든 문화는 존립할 수 없다. 다양성이 있어야 그 문학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우가 왜 멸종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왜 여우가 사라졌습니까? 전설의 고향 때마다 여우가 막 변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여우를 몰라요. 외계에서 온 줄 알아, 여우. 여우가 없어진 건 자동차 도로 때문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많이 잡은 것도 아니고 쥐약 때문에 중독돼서 멸종된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의 부분적인 이유지만 이 도로가 생기면서 이 여우들이 천마산 여우와 충령산 여우가 옛날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교미를 해가지고 DNA를 주고받았는데 이게 도로가 생기면서 고립되니까 근친혼이 되는 거예요. 근친 사이에서 교접이 돼서 새끼를 나니까 일정한 유전자만 갖는 거죠. 타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 그랬을 때 치명적인 여우의 전염병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겨내는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몰살을 해버리는 거래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영화가 깡패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게 한류다 해가지고 그것만 모든 영화사가 찍어낸다면 관객들이 그거에 어느 치명적으로 염증을 느끼거나 실증을 느꼈을 때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한국 영화는 일거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들이 장사가 안 되더라도 또 이건 전혀 타산이 안 맞더라도 배급사나 극장들이 젊은이들의 패기 있는 실험작도 걸어주고 뭐도 내주고 이렇게 다채로운 영화가 만들어질 때 오래 갈 수 있고 건강에 발전한다. 그 논리거든요. 우리는 여우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나간다 하는 작가들만 책 내주는 이러한 풍토를 넘어서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베스트셀러만 내려고 하지 말고 세계 명작인 제 소설도 좀 많이 팔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아니 이건 안 팔리는 건 둘째치고 국방부에 그냥 보급하려는데도 거부했대요 내 책은. 네? 이런 이 편식을 하는 사회 이런 데서 어떻게 제가 글을 쓰겠냐 이겁니까? 네?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농촌소설 쓴 게 갈복콩인데 그게 GMO콩 아닙니까? 녹색평론에서 청탁을 받아서 GMO콩 그 제가 마석에 있는 할머니 맷돌 갈아서 순두부 만드는 콩 파는 할머니인데 그걸 한번 사다가 집에서 맷돌을 갈아서 순두부를 해먹었더니 그렇게 맛있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농사한 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먹은 아는 분이 그해 다음에 가서 또 사다가 해먹었는데 맛이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와서 그 할머니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할머니 왜 중국 콩 팔면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펄펄 뛰면서 똑같은 밭에서 작년에 했던 콩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맛이 왜 틀려져요? 나만 토종 콩 심으면 뭐하냐고요. 옆에서 GMO 콩 심으면 얘가 벌나비가 날면서 교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우리 콩 심어도 얘가 맛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놈 저놈 붙어 먹으니까 갈복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갈복콩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 도서관에 학교 도서관에서 이 책을 안 사는 거예요. 애들이 봐서 안 된다 갈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정록이라는 시인은 내가 책 보내줬더니 애들이 자꾸 갈보가 뭐야 물어봐서 매직으로 칼보콩이라고 고쳤대요. 그래가지고 농담이지만 이렇게 좀 다양한 책들이 같이 책방에 꽂히고 좀 TV에서 뭐 즐거운 책 읽기 이런 거 할 때도 잘 나가는 공지영 뭐 이런 김난동가요? 그런 분들만 모셔다 할 게 아니라 좀 잘 안 나가는 나도 불러다가 좀 얘기를 시켜야 뭔가 저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그 아예 기회를 마이크를 안 주면 이거는 고립된 여우처럼 멸종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문학 자체가 발전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이 신자유주의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은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답변밖에 들을 게 없는데 소통과 연대가 아니겠느냐. 결국은 약자들이 이길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모여야 되는 거고 서로 힘을 연대하는 거. 이것만이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걸 베풀어야 되냐면 소통하려는 의지를 먼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아니라 내가 못 가진,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그늘에 대해서도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새로 대통령 되신 분은 그런 점에서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태생적으로 그 소통에 한계를 가지신 분이죠. 태어날 때부터 특수한 청와대라는 공간에서 살았고 평생을 그 어머니 대신 또 아버지를 보필하면서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말로는 그 소통, 국민과 소통하려고 한다는데 저는 그걸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려고 해도 알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분의 한 한계이고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정치 참모나 뭐 옆에 있는 그 여러 보필하는 사람들이 그걸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참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 사회적인 활동가들이 그 지점을 계속 불편하게라도 지적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문학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두리뭉술한 얘기지만은 신경림 선생님의 시 한 귀절로 좀 대답을 좀 돌려서 애둘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못난 것들은 얼굴만 봐도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소통하고 연대하고 자주 모이고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하나의 맞서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힘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현재의 비극은 무식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 저희 어머니도 국조리시거든요. 아, 국중퇴. 그러니까 뭐 여쭤보면 항상 모두의 말씀하시는 게 아유,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뭘 알아. 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겸손한 자세가 항상 있었는데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탁골공원의 할아버지들 가도 나는 무식해서 몰라 이런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 그분 무식한 사람이 정말 하나도 없는 우리 사회냐. 그런 사람일수록 책을 1년에 몇 권 읽냐 보면 한 권도 안 읽잖아요. 내가 보면 종북 사사건건 하는 사람한테 할아버지 그 종북의 종자가 한자로 무슨 자예요?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적거든요. 이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너무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서 착각하는 오로지 이상한 신문 들여다보고 종편이나 TV나 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는 이 오만함이 바로 우리를 내 계급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홍세아 선생님의 그러한 노력도 타당하다고 전 봅니다. 제가 작가로서는 좀 그 말이 칭찬이 좀 마음이 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글보다 말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럴 때 이게 내가 웃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별로 그렇게 내 글이 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가 재밌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떤 자리든 제가 가면 제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호프집이에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이렇게 해야 좀 사람들하고 통하는데요. 그래서 그나마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재능이 조금 있지 않나. 근데 그건 제가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 제 같이 공부한 후배나 친구들이면 충격받는 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루에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아주 그 침묵으로 이렇게 지냈는데요.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근데. 네, 제가 돌아보면 그 좀 제 속에 이야기를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원래 시골의 길은 신장로 옆에는 주막 같은 것만 있고 마을은 이렇게 쭉 들어가서 있는데요. 그 마을에 살다가 혼자서 이 민빈의 집안에 큰 무덤이 있었는데 거기 묘지기 집이 있었어요. 묘막. 근데 그 민비가 죽으면서 그 집안이 몰락해가지고 그 집이 싸게 나왔을 때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그 길갓집을 신장로 옆에 있는 그 집을 사가지고 나왔대요. 그래서 왜 동네에서 왜 따로 이렇게 주막도 안 하실 거면서 나왔나 그랬더니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술도 안 드시는데 얘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이 강원도 포수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사냥을 다니는데 그때 우리 잠재워지는 집이 우리 증조할아버지 집에 가면 무료로 항상 재워주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밤새워서 그 사냥꾼들한테 얘기를 듣는 취미. 그 다음에 거지들은 전부 우리 할아버지. 그 대신 밥을 다 차려주는데 얘기, 거지한테. 이렇게 얘기 듣는 거를 좋아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가슴 아프게 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단골로 오는 강원도 포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또 우리 할아버지 집에 들려서 며칠 신세를 졌는데 이번에는 딸을 데려왔대요. 3살짜리. 그래서 그 딸을 맡기고 가버렸대요. 그리고 다시는 안 찾으러 온 거예요. 그분이 저희 친할머니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3살 때 우리 증조할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우리 친할아버지하고 자연스럽게 혼인을 하셔가지고 살았는데 평생 동안 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 기억은 좋은 일이나 뭐나 술만 먹으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은 술 먹으면 무조건 우는 건가 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과거사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력이 있더라.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건 조만간에 제가 장편으로 작업하려는 후속 얘기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 마무리로 제가 하종강 선생님 글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가 됐던 홍대 그 대학교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애환을 다룬 글인데요. 우리가 이 글을 보면서 왜 소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하종강 선생의 글을 인용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일하는 한 환경미화원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어요. 그 당시 우리는 점심으로 싸온 찬밥을 여자 화장실 맨 구석에 좁은 칸에서 둘이 무릎을 세우고 먹었습니다. 학생들이 바로 옆 칸에 와서 푸드득 용변을 보면 우리는 숨을 죽이고 김치 쪽을 소리 안 나게 씹었습니다. 바로 지금도 다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어머니 또 우리의 이웃들이 그 화장실에 청소도구를 집어넣는 그 구석에 앉아서 옆에서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면서 식사를 하는 노동자들이 엄연히 우리 존재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 두서 없는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